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저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크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 사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사 이 시간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공동 담임 목사님들과 전임 목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저희 모든 심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종류의 짐승과 사람을 같은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짐승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들에게를 비롯한 다른 자연에게는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음이 있습니다. 세계 초거대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 회사의 로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과, 정확하게는 한입 베어문 형태의 사과입니다. 사과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을 연상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한입, 즉 바이트는 컴퓨터의 메모리 양을 표현하는 바이트와 발음이 같아서 디지털 기술 혁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입 베어문 형태의 사과 모양의 로고, 즉 아이콘을 본다면 우리 대부분은 먹는 사과가 아니라 애플 회사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비롯한 애플 회사에 관련된 제품을 떠올릴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려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에서 사람을 또 사람이라고 하여 사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모두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하고 첫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고유 명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연인인 인간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본래 먼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앉은 의자가 아무리 넓고 높아도, 또 자신이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먼지로 지어진 자연인인 인간은 더럽습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때는 먼지가 엉겨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런 더러운 인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산다면 그 인생에는 더러움에 더러움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20여 년 전에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께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갖기로 하시고 당신의 역할을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하는 지방 방송국의 리포터 브루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을 맡은 배우가 흰색 수트를 입고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장을 백인으로 하지 않아도 참 멋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직업, 역할이 청소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아주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기기는 하나도 없는 깨끗하게 청소된 건물의 홀 안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의 더러움을 걷어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무가치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학생다워라, 목회자다워라, 대한민국 국민다워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미 학생이고 목회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학생답게 살라고 말할 수 없고 목회자가 아닌 사람에게 목회자다운 삶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행동을 할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닮음꼴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방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힘주어서 말한 후에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말을 믿고 유교에서는 공자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도움을 얻고 삶이 변화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물론이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라는 존재가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는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라는 뜻이며 불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특별한 설명이 없이 부처라고 하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즉 고타마 시타르타를 가리킵니다. 물론 유교에서도 공자가 빠져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이 이러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지혜와 지식에 아무런 보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22절에서 2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또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옛사람인 노예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이 이러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그들은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사고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새 사람을 입지 않는 것은 옛 사람을 벗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같음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입니다. 이것은 모두의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을 따르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세속적 가치관에 속한 것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숨으로 바뀌게 되는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삽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표면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결코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이라는 배 속으로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침몰하고 맙니다. 이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이 이러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며 성장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께 속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썩는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갓 잡은 물고기를 밖에 두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썩어갈 것입니다. 한여름에는 훨씬 더 빨리 상할 것입니다. 그 생선을 냉장고 속에 둔다 할지라도 영원히 신선하지는 않습니다. 냉장고 역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냉장고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냉장고는 이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여덟 가지를 더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프를 잘 치고 싶은 사람은 골프에 관한 책을 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경주 골프 따라잡기, 박세리처럼 골프 치기라는 제목의 책을 100번 읽고 또 그런 부류의 책을 100권 읽는다고 할지라도 골프를 잘 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직접 골프채로 공을 쳐보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첫 단계는 믿음입니다. 제가 청소년일 때 믿음에 대해서 들었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교 위로 길을 건너는 것은 육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육교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위를 건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만약 매일 전국에서 육교가 수십 개씩 무너진다면 아무도 육교 위를 건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은 그 버스가 사고 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는 것은 버스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버스 운전기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가 실력과 바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육교 역시 육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육교를 설계하고 육교를 시공한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 걸음이자 바른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둘째 단계는 덕입니다. 덕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격적, 경제적, 사회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대에도 이 단어는 힘과 관련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에도 덕과 관련해서 힘을 느낄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 덕에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가 도덕적으로 훌륭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인격적인 힘, 경제적인 힘, 사회적인 힘 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바른 힘을 가짐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많은 밀가루 속에 있는 적은 양의 누룩이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것이 싹을 틔워서 마침내 새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자리를 생명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믿음에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지식, 바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 덕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그 맛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음식을 만든 사람의 지식, 실력이 차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 지식이기에 그 지식은 입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몸으로, 삶으로 만들어냅니다.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론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참 가난한 것입니다. 넷째는 절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덜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온 삶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때 뛰어났던 운동선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연예인, 많은 그리스도인이 모델로 삼았던 그리스도인 중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나락의 길로 빠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마귀가 말한 돌들뿐만 아니라 동화 속에 나오는 과자 전체가 과자로 된 집처럼 온 들판에 있는 돌과 산 전체를 빵산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더욱 우리를 새 사람을 잘 입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섯째 단계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인내라는 덕목이 필요한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능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광고 문구처럼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 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고 새 사람을 입도록 해주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여섯째 단계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지못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경건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최고 통수권자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닮은 자녀, 새 사람을 입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단계는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형제 우애입니다. 늘 이기심만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 우애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형제 자매로 여기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 자매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째 단계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면에 신성한 성품 8개 중에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새 사람됨의 출발과 마지막을 확인하게 해주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세상에 있는 각 교회 공동체 중에는 아주 소수의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으려는 목회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 대다수가 하나님을 닮으려 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교회가 바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을 신실하게 닦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짐승과는 다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는 이방인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한입 베어문 사과 로고를 보면 애플 회사와 그 제품을 떠올리듯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한국 기독교 200년의 길이 더욱 잘 닦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